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바쁜 일들 다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바쁜 것 또 우리 분주한 것 다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경책 들고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사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중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마음속에 번민이나 세상 살면서 마음속에 생긴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잘 정리하며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하게 하시사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슴에 품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제가 가능하면 자기 자리에 앉아달라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다 나오셨어요. 어때요? 아직 안 나오신 분들 계세요? 예, 예 그러시는 거 보니까 계신 모양이네. 우리 그 로마서 1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외우자 그러는 거는 우리 끝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자 그랬던 거 우리 지난번에 외웠던 거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지금 안 춥죠? 지금 히터 좀 꺼도 되겠죠? 예. 아까 추웠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요? 아 예, 지금이 중요합니다. 끄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펴시고요. 먼저 성경 말씀 한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 읽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지 말고 외웠으니까 한번 외우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눈 감고 한번 하실까요? 내가 복음을 이거 1인칭입니다. 내가 복음을 할 때 이거 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인칭이라는 게 왜요? 네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한번 외우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 교인들에게 줬습니다. 로마에 가봤습니까? 못 가봤습니까? 서로 일면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전화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로마에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 길을 막 막으셨습니다. 1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무엇에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에 빚졌다고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복음에 빚진 자. 복음에 빚진 자. 이게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이걸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일을 했든지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1장 1절에 그 인사하는데 인사말이 굉장히 깁니다. 아마 성경에 제일 긴 걸 거예요. 인사 말로는. 그 제일 긴 그 첫째 말이 뭡니까? 그러면 바울이에요. 둘째 단어가 뭡니까? 종입니다. 셋째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노예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바울, 노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노예는 뭡니까? 그럼 그때 노예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이 생사예탈 것을 쥐고 있는 거죠.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 주인님이 하라는 것을 목숨 다 내놓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로마에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고.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우친 바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는 로마에 살면서 전 세계의 최고의 좋은 곳에서 그 돈만 가지면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통용할 수 있는 로마 돈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로 다 뚫려 있는 로마의 도로망을 가지고, 육군도 다 장악하고 있죠. 지중해에 있는 해군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런 로마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수많은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성경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장 17절은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는 마음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그동안 자기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캐톨릭 속에 들어가지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선행. 그거 아세요? 중세 때 캐톨릭 교회가 그렇게도 매를 맞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른 예수 말고 다른 구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뱉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매를 맞는데, 루터가 이걸 보고는, 사실은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1년 동안 했어요. 신학교에서. 1년 동안 하는데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자기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말씀만이 아니라 선행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와닿잖아요. 그리고는 이거 아니지. 우리 이 캐톨릭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그리고는 95개조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마음을 바꾸고 그거를 뜯어내면은, 이걸 끌어내리면은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루터가 안 한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이걸 갖다 붙여놨는데 나는 이것을 뜯어내고 이걸 처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목숨까지 내놓고 지금 믿음으로 구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것만 얘기하는 그게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붙들어졌습니다. 그 능력이 함께 하시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 능력이. 루트가요 얼마나 명석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명성함 때문에 바뀌질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이 성경구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성경이 인용된 1장 17절 우리 다같이 1장 1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복음에는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와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된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고개 끄덕거리지만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 때는 과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술이 발달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뭐 사진만 찍으면 어디 뭐가 있는지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의술로 삽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흙으로 왔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서 주님 품에 가는 데는요 과학이나 의술이나 경제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 붙들고요 죽음의 요단강을 겁없이 건너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서나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한 것만 통해서도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갈 길을 딱 잡으면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요 어마어마한 방탕하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자기 아들이 허랑방탕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던지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그 당시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저거 내가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때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 한 거 아시죠? 그죠?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기도 계속하라고. 그런데 이놈이요 죄송합니다. 이 교계에 굵직한 분이에요. 17살 때 벌써 뭐 어디 가서 뭐 기생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도 생기고요. 이건 막 참 너무 건강한 것도 좀 이상해. 하여튼 하고 막 그렇게 노는데 가슴 속에 그게 없습니다. 평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서 놀고 즐기는데도 계속 가슴 속에 하나 풀 수 없는 뭐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썼는 책을 이렇게 보고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못된 짓 하고 그리고 활락가를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막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막 놀면서 뛰어다니면서 놀면서 그 당시에 노는 놀이에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뭔가 하면 집어들어서 읽으라, 집어들어서 읽으라. 그런 놀이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보니까 옆에 성경책이 있는 거라.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딱 폈는데 그 성경 말씀에 이 사람은 완전히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완전히 가던 길. 자기 생활을 딱 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가 옛날에 돌아다니던 그 길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옛날에 알던 아가씨가 부릅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이렇게 보면서요. 나 옛날 내가 아니라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은 성경책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지금 앞에 나올 텐데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톨레네게 애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들 잡아봐, 잡아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놀이인데,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성경책을 딱 펼쳤습니다. 근데 이게 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 로마서 말씀이. 그리고는 다시는 자기가 가던데 그 짓을 안 합니다. 그럼 완전히 다 돌아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기독교, 초대 기독교에 이분 때문에 받은 영향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성경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게 뭐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딱 주시면서 거기 기쁜 깨달음이 생기면요, 그 말씀 하는 거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진짜 여기 있는 거는 뭐 방탕, 술 취하고 음란, 호색, 쟁투식이 이런 건 이 사람 다 한 거예요. 이 사람 다 했는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하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통틀어가지고 글을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통틀어서 교회를 섬깁니다. 이분이 교회를 섬길 때가 굉장히 교회가 이론적으로 삼위일체 이론도 이분이 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딱 잡으면요, 평생 그 말씀 붙들어 갑니다. 우리가 깔뱅, 켈빈 그러면 우리 뭐를 생각합니까? 뭐 기독교 강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종교개혁 루트하고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시대가 조금 다르지만. 켈빈 그러면 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뭐요? 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냥 켈빈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사상을 어느 성경에서 이분이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앞에 나올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요,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가고 만물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켈빈이 평생 붙들고 있었던 거. 그리고 켈빈은 죽을 때 이런 성경 구절도 계속 암송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성경 구절들 막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 성경 구절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있잖아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보니까요, from the Lord, 주님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through the Lord예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turn to the Lord, to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from the Lord, through the Lord, to the Lord. 이거를 딱 붙들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학적인 책을 쓰고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더라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From the Lord, through the Lord, to the Lord.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성도분들, 이런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책에서. 성경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왔어요. 그걸 붙들고 평생 이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웨슬레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모습이 이렇게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교회에 갔는데, 루터가 로마서를 주석을 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쓴 거를, 그거를 앞에서 누군가가 읽을 때,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누군가가 읽을 때, 웨슬리가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참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 생활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고, 처음부터 몰랐던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럼 그런 분들은,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로마서 지금 11장 18절부터 보면은 핑계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핑계대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말씀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는가 봤더니 첫째 우상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지난번에 이렇게 21절 한번 보실래요? 23절로 갈까요? 21, 22, 23 다 그건데요. 23.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무엇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누가 얘기도 안 해줬는데 그렇게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가더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제 2장으로 들어가시면 그게 지난주까지였습니다. 2장으로 들어가시면 그런 사람들은 사형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1장 32절. 그 위에 21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그 21가지 죄악에 대해서 저희가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런데도 보면 자기들도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나는 하나님 못 섬겼어요. 그런 사람도 핑계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럼 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판단하는 사람도 가만 보면 너도 그 판단하는 그것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할 때 그냥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2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판단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대로 합니까? 2절에 진리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3절에 보시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돼 있죠. 그렇죠? 3절.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요. 그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1절.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나 그러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판단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에서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믿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이게요, 오직 믿음 그러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몇 년 전에 그 김수환 지구경이 한국에 살아 계실 때 공영 방송에서 방송된 게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이렇게 누가 인용을 했더라고. 추기경이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캐톨릭의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공영 방송에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님 아니라도 불교 신자라고 해도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적으로 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양심적으로 살고요. 불교에 가서 섬기고 누구들 가서 섬기든지 이러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얘기할 건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으로 참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어려운 시대가 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 때 그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 우리 여기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여기 아기들을 키우는 집도 있잖아요.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로마서에는 아주 균형 잡히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2장 1절 이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막 그 판단에 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2절 보면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대로? 진리대로.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어려우면 그냥 말씀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신 말씀대로 판단을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판단하십니다. 행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좋은 대학 나왔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멋있게 생겼는데 믿음이 없으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뭐를 받습니까? 심판받고 판단을 받습니다. 누가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3절 보시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뒷부분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어떻게 해요? 피할 줄로 생각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도 아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움직여 돌아가는 사람은 판단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 판단은 내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쭉 한번 내려가 보시면요.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요 죄를 딱 지으면 바로 빡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면 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딱 지으면 손 하나 딱 부러져 버리면 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딱 지는데 눈 하나가 톡 튀어나가 버리면 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생을 그렇게 안 다루시더라고. 성경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것은 뭐로 하십니까? 지금 이제 5절을 보시면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떤 판단요? 의로우심.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피하지 못하게 판단하시고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제가 의라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전번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걸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냄새나고 죄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구 공로의지에서? 예수 공로의지에서. 성경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하나님께서 적권에 오실 때는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들이 쓰는 용어예요. 거기에서는 죄 없다라고 이렇게 해줄 때는 죄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어질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자 앞에서는요 조금 거짓말해도 그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죄 없다고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무죄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의 주제를 네 글자로 한번 잡아보라 그러면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이신칭이. 이자가 예, 이신덕이 이신칭이. 이자가 써이자입니다. 그러면 이신이니까 믿음으로써 칭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정확하게 그냥 의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숙제예요. 근데 고맙게도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믿어요. 따지지 않고 잘 믿어요. 이거 안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어느 민족이 잘 안 됩니까? 일본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하이! 스미마셍! 이래가지고 뭐 주고 받고 하는 거 이거 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죄를 씻어줬다는 그게 다 우리께 됩니까? 이게 믿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at least 적어도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뭐라도 빠질빠질빠질하게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공짜면 뭐까지도 좋아합니까? 양재물, 공짜면 양재물까지도 되는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고 다 받는 거예요. 참, 그 우리 민족 하나님 고마워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이런 거 준비할 때 하나님 고마워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요? 우리도 만약 그 땅에 태어났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따질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거 말 된답니다. 이거 말 된다. 땡큐. 고맙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선물이 뭡니까? 그럼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누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선물 주면 땡큐 끝이잖아요. 고맙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 믿음에 관한 선물을 설명할 때는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선물로 줬습니까? 우리가 우리 거 자랑 못하게 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따져가지고 우리가 우리 거 갚고 뭐 선한 일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뭐 좀 했잖아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로 주면 땡큐 그리고 받고는 고마워서 눈물 짓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의로운 판단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놓고 믿었나 안 믿었나.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데요. 저는 그런 복잡한 거 싫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를 학문적인 말이나 표현을 쓰니까 이게 막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뭐를 보고? 믿음 하나 보고. 믿음 하나 보고. 이제 좀 내려가면요. 7절. 6절. 아, 6절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6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더라고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더라고요. 뭐 보고 가릅니까? 예, 예수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까?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이야기는 성경에 다 돼 있으니까 그게 ABC 베이식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이 로마서에도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맞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부분,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 뒤에 따라다녀야 되니까 이 행함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연필이나 아니면 뭐를 이렇게 좀 표시해 놓으실래요? 오직 예수 맞아요.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100번 말해도 맞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다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뭐요? 행위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쫓아다녀야 되죠? 예, 행위가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닌다 그러고 예수 오래 믿었다 그러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나 세상 나가서 사는 게 칭찬 못 받고 아주 미인하게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 뭐를 의심해 봐야 됩니까?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 믿음은요. 뭐도 올바라야 되죠? 예, 행동도 올바라야 됩니다. 행동도. 그 행동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 믿음은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예, 행위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6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시는데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피하지 못하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지금 판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성경구절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와 진노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뒤에 지옥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고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도 없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영생으로 주고 그렇지 않게 믿음 없는 행동한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이렇게 다루겠다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9번 9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9절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뭐가 복잡해 보이지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9절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도 없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10절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고리를 보시면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러면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키는 데는 유대인을 거기서 배제시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9절 뒷부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누구요? 헬라인에게. 그럼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게 9절이고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11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요거 하나 보지 않습니다. 요거 보면 참 기가 막힐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은데 우리 교회 예쁘고 잘생긴 분들 참 많더라고. 그걸 좀 봐주시면 하나님 고맙겠는데 그게 안 통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취하지 아니합니까?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외모를 안 보시더라고. 그게 좀 성형수술 돈 비싸게 주고 한 분은 좀 아까울 것 같아. 그거 조금만 알아주시면 조금만 알아주시고 그거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은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 여호와는 어디를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 믿음이 여기 있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이거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 실현당해 본 분들은 알 거라. 막 실현당해가지고 그럴 때는 막 머리 아프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막 머리 아파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배가 아파도 좀 이상하고 어디 여기가 싹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속상하거나 그러면 여기가 싹 합니다. 마음의 자리가 다 모릅니다만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이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다 요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십니까? 여기를 보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시작되고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십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여기를 보십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오직 믿음, 믿음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담겨 있다고. 나중에 가시면요. 그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12절. 이제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십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교회 올 때 막 입고 와도 되겠네요. 교회 올 때. 그러면 성도 여러분 또 하나 모르는 거 아세요? 우리는 사람이라 그냥 막 입고 막 다닐 때는 요 마음이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입고 막 다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백악관에 초청을 받으면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슬래퍼 질질 끌고 껌찍찍 신고 양치질도 안 하고 수영 길러서 갈 것 같아요? 아니죠. 깨끗하게 해서 가죠. 왜요? 그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대통령 볼 때는 이렇게 그게 속에 있는 게 겉으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타나게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샤워도 하시고 깨끗하게 좋은 옷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걸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리 정돈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게 근데 이제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런 건 상식입니다. 그냥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어떻게 됩니까? 막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적용을 시킵니까? 그런데 율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율법을 적용시키는 거죠. 이게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은 네모를 쳐놔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지만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율법을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에 가시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 처음 가사가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집을 잘 짓는다 그럽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들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읽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키고, 행하고. 저 요한계시록 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얘기가 나오지.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나오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듣고 끝이면 안 됩니다. 요거 13절 네모를 치놓으시고요. 묵상 많이 하시고.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방인은 성경 말씀을 전혀 모릅니다. 모세의 법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겹쳐지는 게 있고 양심의 법이 있어서 그 모세의 법대로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양심이 자기를 이렇게 지도해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양심껏 한다는 이게 그럼 어느 정도 그럼 오를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계속.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곧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런 사람들은 15절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을 모르는데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누가 필요합니까? 그럼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는 거죠. 목회에 보면 제일 전도하기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잘 짓는 사람은요. 금방금방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잘못했죠. 그런데요.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요. 진짜 이거 예수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 같은 사람은 이게 벌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거라고 짐작하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에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조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무리 양심이 그거 해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심판날이 있을 때는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예수 다음에는 뭡니까?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행동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누구 사랑하고요? 이웃 사랑하고.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17절. 이제 유대인들한테, 저 앞에도 2장 1절부터도 유대인들한테 해당되지만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지칭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또 자랑거리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 보지 말고. 뭐 있습니까? 예, 할례.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요, 다른 민족에게 없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 받았다는 이거하고 할례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조금 다룹니다. 한번 보실래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뭐를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맞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럼 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지키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을 너희가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받은 할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라는 거는 하나님 백성의 표로서 준 거지 율법을 지키는 백성에게 준 거지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율법 그냥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안 받은 민족이지만 그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아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 그랬구나 그러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율법이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들이에요. 쭉 한번 볼게요. 17.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무슨 뜻인지 알죠? 율법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19.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이걸 다 유대인들은 먼저 가지고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런데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대로 안 사니까 다른 사람을 어두움으로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율법을 받아놓고 율법대로 안 사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 그렇게 율법대로 안 사니까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 반복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반복듯이 그럼 네가 말이 되냐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제 해 나갑니다. 제가 오늘 2장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2장은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게 좀 이렇게 보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22.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어떻게 간음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이거 율법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지켜야지 안 지키더라는 겁니다. 22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는 신사는 이게 우상 있는 집입니다. 그죠? 우상 있는 집.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범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율법을 받았느냐? 그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다 어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냐는 거죠. 23절 다시 보십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더 잘생기라고 줬는데 이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까? 그다음 또 보십니다. 25. 계속 율법 얘기 나오죠. 내가 율법을 행한 적,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가. 아까 제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뭐라고요? 할례. 그럼 율법을 줬는데 이거를 이거 written으로 줬잖아요. 구전으로 준 걸 다시 모세로 하여금 쓰게 다 해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말썽이 생깁니까? 이 할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 됐다는 표라니까.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으면 들어가서 자기 유월절 행사할 수 있고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김으로써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도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죠. 그럼 뭐예요? 율법도 무효고 할례도 무효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설명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 가더라고요. 한번 보십니다. 25. 내가 율법을 행한즉 무엇이 유익하나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무엇이 내 할례가 무할례. 성경에 보면 무할례라는 말이 많은데 무할례가 뭡니까? 그럼 할례 안 받은 거. 네가 할례 받았다고 하지만 율법을 안 지키니까 이거 할례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26. 이제 그렇게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뭐 같이 여기 준다고요? 할례와 같이 여기. 참 성경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율법을 잘 모르는데.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고 그걸 막 따라서 막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의 그 특권이 할례 받은 거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다 무효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너희 나음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는지 율법 받아가지고 다 어기니까 무엇이요? 할례가 어떻다고요? 무효라고. 할례가 무효.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내려가 보십니다.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본래 무할례자가 이게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너희들을 질책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28.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표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사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거의 로마서를 읽을 때 백발백중요 2장하고 이런 데 오면요. 요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요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입니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2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장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게 표면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안 받았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이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율법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바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널 만나면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죽여야 된다고. 얼마나 눈에 핏발을 세우고요. 뭐 수십 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막 나왔잖아요. 막 그 정도로 이 지금 이런 이야기 아무나 못 하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29절 보십니다. 오직 그 28절 보십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이 표면적 유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랍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랍니다. 겉으로 한 거.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럴 때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법을 지키고 하는 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29절 다시 보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의문이라는 것은 쓰여진 법입니다. 이 모세법 이런 거.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겉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겉으로도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만 다 일 때는 성경이 아주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주님을 잘 섬깁니다. 믿음을 어디다 새겨놔야 됩니까? 마음에다 새겨놔야 되는 거죠.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럼 마음입니다. 오늘은 2장까지 하는데요. 지금 이제 나가셔서 커피도 마시고 이제 쉬고요.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3장 하는데, 이제 들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분인데요. 우리 43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또 우리 로마서를 상고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부분은 참 이해하기도 쉽지만 어떤 부분은 딱딱하게 바울이 몰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딱딱한 부분을 봤지만 하나님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귀하고 통쾌한 것을 맛보는 우리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잠시 쉽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시고 또 성도님들과 서로 대화하며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또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 많이 주셨으니 또 많은 사람에게 베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가정에 또 세 자녀 잘 기억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되는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식 먹고 또 힘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남은 우리 삶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우리 1장 16, 17을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부터 한 꽤 오래 전이에요. 사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다섯 명인가 도끼로 때려가지고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은 고씨고 누구예요? 예,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 아직도 기억하시네. 예, 그때는 참 한국에서 이거는 막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람 감방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데 5.16 군사혁명이 나고 이인수 대령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인수 대령이라고. 이 사람이 그 5.16 혁명 일으키는데 그 핵심 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삐까닥 잘못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나라 말아먹으려는 그거라 그래서 이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사형 선고를 받고는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독방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독방에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일반 죄수들이 있는 한 30명 정도 되는 데다가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인수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인수 이 대령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력층에 있던 사람이 그 감방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그 감방이 살벌한지 모르겠더래요. 자기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다른 분위기가 다르더래요. 가만 보니까 고재봉이가 그게 있는 거 있잖아요. 고재봉이는 뭐 이제 조금이라도 사형받을 사람이라 사람을 세 명을 죽이고 들어온 사람도 뭐 고재봉이가 샹 그러면요 다 이렇게 형님 그러고 다 그랬답니다. 이분이 이거 글 쓴 거래. 그래서 이분은 사형 선고받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간증하고 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인수 대령, 이인수 대령. 그 이분이 거기에 있었던 글을 쓰는 중에 고재봉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저 안 누굽니다. 이렇게 전화 와서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 가서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무슨 간증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재봉이를 예수 믿게 했대. 자기가 고재봉이를. 가만 생각하니까 고재봉이가 감옥 속에서 있다고 죽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오시라 그랬더니 책을 한 권 주시고 이분이 저 사랑의 원자탄 이런 것들이 가시가 하셨는데 와서 자기가 고재봉 예수 믿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인수라는 대령이 자기가 그 속에 있으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썼는데 거기에 고재봉 이야기가 나오고 이 안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국선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뉴욕에 다니면서 그 간증 집회 많이 했습니다. 고재봉이는요 겁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높은 고관인데 들어갔는데 눈에 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감방에서 계급 없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막 눈 조금만 보면 눈 내리 까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건 막 근데 어느 날 간수가 거기 있는 교도관이 고재봉 그리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고재봉이 뭐야 이놈 자식.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교도관이 자기 보고 욕을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고재봉이가 하는 말이 아니 이놈의 자식 사람을 불렀으면은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막 또 욕질을 해댑니다. 그랬더니 뭐 싸워봐야 별 그게 없으니까 소포를 하나 뚝 던져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인수라는 사람이 그 같은 감방에 있으면서 이제 그 나중에 글을 쓴 거예요. 그 소포를 누가 보냈나 그러면 안국선.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고 권사 안국선, 대한성서공회 권사 안국선, 그리고는 그게 이렇게 성경책이 하나 들어오고 편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고재봉이가 이렇게 보더니 별 욕도 막 지랄 같은 뭐 이렇게 욕도 해놨더라고. 별 지랄 같은 놈도 다 있네. 그러면서 이거 그러면 화장실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뒤도 닦고 코나 푸는데 써야지. 그러고는 이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걸 읽게 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고재봉이가 누구 전도를 받아서 그게 된 게 아니더라고. 누가 성경책 집어넣어 줬는데 저한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고재봉 믿게 했다는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심하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도 성경 한번 보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퀘션마크가 생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진짜 그분을 만나나? 그리고 어느 날 이 대령이잖아요. 이 고관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령님 이렇게 부르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 죄수 번호 980번이야. 여기서는 그런 대령하고 이런 거 부른 거 아니잖냐고. 이제 자기를 이제 조롱하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런 줄 아는 거라. 그런데 고재봉이가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받아줄까요? 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 받아줄까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달라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인수라는 대령이 고재봉이가 바뀐 것 같다. 그리고는 그 교도소에 있는 그 목사님을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나게 해서 보니까 진짜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이 고재봉이는요, 뭐 눈만 조금만 뜨면 샹, 눈 내리 깔아버리고 막 욕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야, 너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마. 나처럼 살면 이렇게 죽는 거야. 나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요, 그 교도소 안에 2,000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책에 정확하게 이분이 1,800명이 이 고재봉이 이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2,000명 가운데 1,8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고재봉이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을 두 번 불렀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제가 이 찬송을,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이 찬송을 이렇게 보면서 고재봉이 참 그분 참 많이 울기도 하셨겠다. 그렇게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냐 막 이제 막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이 속에서 안 믿는 이 죄수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같이 살지 말라고, 너같이 지금 이렇게 살지 말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명 가운데서 1,800명, 그 사람이 자서전을 쓰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재봉이는 주님 앞에 섰노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 누가 붙들어도 회심되지 않고요,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꽉 다친 거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이 능력에 사로잡혀갔고요, 그 다음 자기만 바뀐 게 아니라 2,000명 가운데 1,800명을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그가 평소에 날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그럴 때 거기 써놨더라고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어떤 분이 이런 인생을 바꿔놓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바꿔놓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 심어줬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뀐 행동으로, 바뀐 삶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에 또 사로잡혀갔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이제 끝을 다 되어간다고 지금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얘기합니다. 과학자들도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다시 회생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는 길로 가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 아니면 이 세상이 끝이 나기 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좌우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쯤에 구원을 시켜놓으면 내려가서 교회 일도 좀 할 거고, 내려가서 전도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죽을 사람을 구원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하여금 입을 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냥 오직 믿음 이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어떨 때는 다른 뭐 이상한 걸 가지고 교회에 쫓아나오기도 하고. 지금 우리 뉴욕에 정종철 씨라고 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무슨 개그맨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간증하는 거 별로 저는 즐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왔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일날은 그분이 프라미스 교회에서 간증을 할 거예요. 이분이 교회 어떻게 해서 다니게 된지 알죠? 글이 나왔더라고. 자기는 5살 때 교회에서 과자 주는 게 좋아가지고 과자 받아 먹으러 나갔다가 이 사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과자 먹으러 나갔다가, 과자가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인들 중에 전도하기 참 어렵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가자. 주일날 우리 교회 가서 점심 먹자. 이렇게만이라도 해서 데리고만 오시라 그러잖아요. 데리고 오시면 아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배드리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잖아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니까 자기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인동산장로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모이면 하나님 경배하고, 흩어지면 뭐하는 겁니까?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라는 그 표현대로만 사시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도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들도 지금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교회 데려오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어떤 분 모시고 와야 됩니까? 잘 아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그런데 잘 아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너 같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이런 경지 그러면 이상하고 그런 데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고재봉 그러면 저도 옛날부터 책을 그분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바꾼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안국선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그분 믿게 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한 줄 알았어. 그런데 책을 보니까 소포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소포를 보냈는데 그 성경책하고 편지하고, 아마 편지에 아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썼겠죠. 근데 그게 들어오겠어요. 아마 제 보기엔 찢은 것 같고, 그 성경책 이렇게 가지고 읽다가 그것도 다 찢어가지고 뒤하고 이 코플라 그러고 이렇게 딱 하면 읽다가 이 사람이 바뀐 거 있잖아요. 아,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들 많이 배워야 돼요. 좋은 대학 가서 뭐 좋은 직장 다 하셔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 딱 하나 생기면요, 이게 능력이라,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안 돌아가셨잖아요. 루트가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요, 불이 붙어가지고 맞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믿음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목숨 걸고 막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어떤 날은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두문불출하듯이 하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사모님이 상당히 지혜로웠더라고.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한지 알죠? 예. 소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이제 그 루트 앞에 떡 나타납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예. 누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막 루트가 화를 냅니다. 그때 사모님이 뭐라 그런지 알죠? 내가 지금 당신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어야 될 것 같아. 그때 루트가 큰 깨달음이 생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복음은 능력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도 열어주시고요,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끝날 때까지 로마서의 귀한 말씀들 잘 가슴에 품고요, 우리 외워야 되는 게 조금 나올 거예요. 그 외워놓으면 그게 언젠가 또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를 붙들어주고요, 우리 신앙을 올려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말씀 붙드시고요, 우리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도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하나님 찬송을 드렸습니다. 만복구는 예수시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혹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권능의 장중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인동산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늘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주셔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증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며 눈물 흘리며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가요 이렇게 고백하며 세상 나가서는 믿는 사람답게 살며 손해도 볼 줄 알고 희생도 할 줄 알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세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봉사 많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 잘 드리고 설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지금 감기로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